어린이들 함께 예배인데요. 예,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설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35장에서 40장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25장부터 31장까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읽다 보면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막 건축에 할애한 저자의 목적은 그만큼 성막 건축과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5장부터 성막 건축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인 35장 1절부터 36장 7절이 서론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31장과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31장은 뭐를 만들라고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끝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35장부터 보면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세워서 어떻게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가 하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왜 안식일 계명이 지난번에는 제일 끝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35장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32장, 33장, 34장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 우리가 이거 사실 한 달짜리 읽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32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에 들어가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로 34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35장으로 들어가면 안식일 계명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굳이 금송아지 사건과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라기보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기다려야 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시작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서론 부분 중에서 35장 1절부터 36장 7절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인데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예물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20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물을 드린 내용은 35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총 책임을 맡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고 2절과 3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그들이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또한 섬기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만 주실 뿐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은사를 주셨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두 번째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어떤 동기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소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하여 혹은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실하다 또는 일관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난주에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져왔을까? 아마 예물이 이제 충분히 모이고 있다, 거두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대부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예물을 가져왔을까? 자, 이것은 사실 32장 34장과 3장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동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성막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실 수 있었지만 일부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그 감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가. 매주일 우리가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주일 가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 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일요일 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다음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드렸으며 29절로 가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모두 와서 드렸으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20장부터 29장까지 자원한다는 단어가 최소한 4번 이상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남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 쓰기에 남은 게 있습니다. 막 번역이 좀 옛날 말로 됐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쓰고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너무 많이 가져온다라고 즉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의 공포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너무 헌금을 많이 해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필요 없으니까 좀 쉬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저희가 대학 때, 청년 때인가요? 교회가 대학생들 청년 중심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때 결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걸 보고 교회 일꾼이 너무 많으니까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는 신혼부부들은 봉사를 쉬게 하자. 그래서 2년 내지 3년씩 저희들이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는 동기가 된 것인데요. 저희가 1번 타자로 한 3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교회를 다녔죠. 교사하느라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주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정신없이 그때 뭐 요즘처럼 뭐 교통이 잘 되고 이런 거 교통 카드 같은 거 없었어요. 주일 아침에 버스나 택시를 타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교회 리더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 사람이 충분하니까 쉴 사람은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호로 1차적으로 쉬게 되는 재산들이 이제 어린 아기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 이것은 적절한 조치였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그들은 자원하는 헌신자들이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남았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더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건들은 쓸모가 없어지겠죠. 또 백성들도 그러한 모세 명령에 순응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자원하는 것이었는데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금은 얼마나 자발적인 것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좀 아까운데, 또 나도 바쁜데 내가 이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오늘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 시험인데, 내 테이퍼 내야 되는데, 네,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바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간의 특징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자원한다는 것과 넘치도록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넘치도록 드리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하면 약간 의무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태도도 같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긴 한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두 번째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안 되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조금 의역을 하면 극심한 가난 속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극심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넘치는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기쁨과 나에게 있는 가난,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바쁨, 뭐 힘듦, 연약함, 질병 이런 게 되겠죠. 나에게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와 나에게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넘치는 기쁨은 플러스 쪽에 있고요. 이게 회계학자는 차변, 대변 이런 거 있어요. 데비트 크레딧은 아시죠? 네. 극심한 넘치는 기쁨은 크레딧 쪽에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데빗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 그런데 그 기쁨이 가난을 극복하고도 남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 봉사를 많이 하라 이걸 강조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니까 계산할 여지가 없는데요. 평신도 때는 항상 계산합니다.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교회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가야 되는데 다 갈까 이런 좀 하루는 쉴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교회를 가면 나중에 전부 번아웃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석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만 있으면 빠지려고 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빠지고 비가 많이 와도 빠지고 비가 안 와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마주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더라도, 극심한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과연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상쇄하고도 남아서 넘칠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자, 이를 통해서 즐겨내는 자를 cheerful giver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에도 다윗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에 많이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그 악한 것이란 꼭 죄뿐만이 아닙니다. 계산하려는 시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오는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찬양이 끝나면 한 10분쯤 되니까 10분에 가서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10분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교회를 떠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얼마나 계산을 여유있게 하시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 당일부터 조금씩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인색하면은요, 예, 여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11시에 만나야 되는데 11시 1분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일찍 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왜 우리가 그 시간에 인색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매일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집에 가서 계속 예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또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저들은 매일 반복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에 넘치도록 참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모든 일에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그에게 동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렙도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갈 때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성전에 갈 때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마 그날은 동전 두 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항상 동전을 두 개를 드리는 헌금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아마 헌금을 못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동전이 두 개 생겼습니다. 그게 작은 돈이었지만 아마 그때 햄버거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랩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두 개를 다 드립니다. 그걸 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인은 아무것도 이제 아무 돈도 없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데 왜 그 여인이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거는 두 개 드리면 아깝다. 두 개 드리면 내가 생활을 못한다라는 고민을 하기보다 오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다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부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칭찬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도 헌금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이 비슷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교회,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마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찬양 집회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7시간 있는 건 아니고요. 일찍 간 사람이 15분 늦게 와서 늦게 오고 하는 집회인데 한참 하다가 중간에 한 2시간쯤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하고 이러다가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앞에 흑인 여자분들이 몇 명 앉아있었는데 굉장히 찬양을 뜨겁게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뭐 헌금 시간에서 헌금을 하다가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앞에 헌금함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도 오늘은 헌금했다 그럴 거예요.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아마 그분은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분이 헌금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나 헌금을 들어오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은 헌금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이 그날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여기에 핵심은 전 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렸다는 그날은 그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바쁜데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지 않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오면, 인색함으로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넘치는 교회가 되고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오버플로우가 되어야 이 잔이 넘쳐야 넘치는 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밖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넘쳐 흘러야 그 넘치는 힘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으로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바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바쁘고 없고 약하지만 지금 내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여러분 시간을 더 투자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와 봉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길어봐야 2시간, 3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자하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일주일 24시간 7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드렸던 말씀인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신의 원리는 무엇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그랬거든요. Each one of you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각 사람이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그림이 나옵니다.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결론은 40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라고 누가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그것만 너무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단어들은 같이, 함께,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이 아니라 모든 헌신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겨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전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것이었지 일부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헌신하는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물질과 은사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족할 때는 헌신을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리는 남았을 때는 고만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헌금에 적용하면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근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20만 불을 세운 30만 불이 거치면 어떡할까요? 10만 불 돌려줄까요? 그러면 좋겠죠. 자,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그런 계산을 하면 좀 애매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남는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지혜롭게 재직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10명이 필요한데 20명이면 어떡할까요? 20명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치운다. 그런데 10명 필요하다. 그래서 20명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예.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그들은 물건을 만들어 와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만 만들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눈이 좀 제법 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가 4시인가 5시에 모여서 눈을 치우자 공지가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원에서 스노우 그 트럭을 보내서 뒤를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무슨 차가 왔는지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보통 트럭이 오면 이 눈 치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바닥 긁는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소리가 전혀 안 났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5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들이 오면서 뒤가 깨끗합니다 하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내려가 보니까 두 분이 와서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누가 치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이분이 농담으로 우리가 치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둘이서 이거를 10분만에 치우냐고 그랬더니 아, 트럭이 와서 치운 것 같은데 끝에만 조금 냉정하고 끝에만 정리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구나. 만약 그분들도 5시까지 기다리고 왔었으면 아마 사인업한 사람들이 모두 5시에 와서 헌탕을 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15분 일찍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 보고서 즉시로 취소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길 때에는 모세가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미 트럭 연소는 다 치웠으니까 허수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날 미리 와서 치워진 두 분,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알기 때문에 그 두 분 때문에 나머지 교인들이 허수고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런 넘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오신 분들은 아, 살았다 그러고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다음에 눈치를 빌지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을 때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없는 데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해요. 오늘 눈을 치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거기 수업이 나오고 다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게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용하죠. 공지가 나가면 답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오늘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뭐 그 공지에다가 다시 회신을 하셔도 좋고 어떤 형태로 표현하셔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덜 미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숨기지 못할 때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사가 없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건강이 약한데, 가서 삽질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와서 봉사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상상 과부의 동전 두 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원리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부족할 때는 바치라고 명령을 했고 남을 때는 더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이제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아 우리 교회 어디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넘칠 때에는 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또 억지로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안식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안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과 이동이라는 원리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교회가 넘쳐야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저도 1월에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였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다른 것보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셔서 인사 팍팍 쓰시면서 수업시간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제 예배 드리고 온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상이 저런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월요일날 좀 피곤하시더라도 즐거운 얼굴로 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에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쳐야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원리를 기억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에 표어로 잡은 빌보서 2장 3, 4절도 마찬가지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은 꼭 다른 사람, 어떤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일에 바쁜 삶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는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넘치고 또 세상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